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한 줄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려고요? 하나님까지 가려고요. 그럼 그 모든 과정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출발을 알고 그리고 그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말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 속에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뜻을 알기 위해 오늘 또 말씀을 엽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믿는 사이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서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수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나라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며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셨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함께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니다. 우리가 1장 산책을 지나가면서 히브리서에서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가르침을 토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자,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요 깨진 독에는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에는 물이 담겨 있겠지요. 하지만 독이 깨져 있습니다. 그럼 그 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신앙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은혜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 속에서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들은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조심해야 되느냐?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결국 구원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보응을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궁금하시고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나가는 그 길이니까 이 산책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응을 피하리요.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뭐냐?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크다,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Magnificent Salvation,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것, 위대한 것, 아름다운 것,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얻고 있고 가지고 있는 구원은 정말 엄청난 대가로 인한 구원이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 이 히브리서의 편지는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 유대인 메시아닉 주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당시 로마에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가해졌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고통이 더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어떤 이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어떤 이는 아예 내가 신앙을 갖지 않겠다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확실치는 않지만 다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위로하기도 하지만 사실을 가지고 경고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3절을 띄워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배경은 그렇습니다. 핍박과 고통 때문에 예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가? 즉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결국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핍박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는 지금 핍박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핍박이 아니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지만 혹시 우리도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아멘 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 받았나? 그 근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인이라고 나는 고백했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고 십일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1년에 한 번씩 선교도 가기 때문에, 성가대도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다. 과연 그게 근거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 나에게는 천국 가는 티켓이 있어. 영생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있어. 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이 있어. 그러면서 막상 천국 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 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살다가 그저 그냥 열차 오면 타면 되는 거지. 이것을 구원의 확신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는 것이란, 구원받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주님을 보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가 아니라 예수 믿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십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천국이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아닌 것 같은데 확신이 없다면 기차 잘못한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자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한 생명이 되어주셨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게 친밀함입니다.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생명이 되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사심으로 나도 사셨다.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는가의 답은 나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답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정말 중요한 것은 4절의 끝부분입니다. 성령이 나누어 준 것이라. 즉 성령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가 아니라 성령 자체가 선물이 되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구원의 증거가 되고 확신이 된다는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즉 구원을 잃은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들음에서요? 맞습니다. 들음에서 아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 들었어요. 들은 걸로 끝나버립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들은 걸로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은 믿음을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구원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받음입니다.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영적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요. 이제 이기적인 본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의 종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나는 그냥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삶은 삶이고 죽어서 천국 가자. 뭔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확신인 것 같은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한 6살, 7살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타고 있는 걸 봐서 그런지 여자애라 아예 사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스쿠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달라는 강도가 되게 셌습니다. 아빠가 딸이 원하는데 어떻게 안 사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노예 계약을 맺었죠. 지금 말고 생일 때 사줄게. 생일이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일 때까지 아빠가 지켜볼 거야. 너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아무튼 말 잘 듣겠답니다. 그리고 사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약속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며칠이 지났을까요? 딸은 아무튼 오매불망 스쿠터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태도도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빠의 학용품 살 일이 있어서 스테이플스에 들렸습니다.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니 제 손을 끌고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지우개를 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개 뭐 하나쯤 괜찮겠지 사라 했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99센트라고요. 그런데 하나를 집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꽃그림이 시리즈로 돼 있는데 그걸 다 집는 겁니다. 사실 집에 지우개도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닌데 지우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그림 전체 이쁜 지우개를 다 갖고 싶은 겁니다. 이건 아니다. 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 성향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안 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때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굴이 변하고요.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지 엄마가 그러거든요. 막 나오는 겁니다. 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를 꺼냈죠. 너 스쿠터 그러면 안 사줘? 이거면 먹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황했습니다. 딸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스쿠터 필요 없어. 지우개 사줘. 50불짜리 스쿠터가 99센트랑 바뀌어버렸습니다. 제 아이의 일이니까 여러분 웃기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세상과 바꾸지는 않은지요? 구원과 재미는 바꾸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내가 지금 급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나는 어차피 구원 티켓 받았으니까, 죽으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 나중에요. 우리 이렇게 웃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더 세게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이나 하고 사십니까?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으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과 바꿔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무시당하고 있는가 봤더니 예수님은 우리가 숨겨놓은 비상금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 쓰려고 비상금을 구겨놓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찾지요. 근데 찾다 보면 생각이 안 나요. 어디다 숨겨놨는지. 왜 생각이 안 날까요? 교제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비상금처럼 저 어디다가 숨겨놔서 결정적인 급한데 예수님 부르면 교제가 없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척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과연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소홀히 여기니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구원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싸우다가도 잠시 휴전하잖아요. 안 싸운 척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셨다고요. 주님이 우리 집에 주인으로 오셨다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 섭섭한 감정, 여전히 짜증난 것,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것, 이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한다면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그분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 된다면 지금 그 감정이 옳은 것입니까? 지금 그 생각이 맞는 것입니까? 주님 내 앞에서 심판주로 서 계시는데 그 급한 것이 급한 것이냐고요. 우리는 이토록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히브리서 산책하면서 얘기했죠. 우리가 놓치는 거 다시 보자고. 성경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6절을 봅니다.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임하지 않을 것인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이에게 도둑같이 예수님이 임하지만, 구원을 귀중히 여기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쌓아가는 이에게는 예수님은 결코 도둑같이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죽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을까요? 책망받았을까요? 무섭도록 책망받았는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구원이에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니 교회에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대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3장 2절에 사대교회의 믿음이 나와요. 제가 읽고요. 여러분께 읽어드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보셨죠? 주님은 삶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교제의 삶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았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책망하셨던 것이죠. 예수 믿었다면서 변함이 없었어요.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한번 자녀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들아, 내가 변했니? 예수 믿고 변한 것 같니? 아들이 그래요. 아빠, 아빠는 어쩜 그렇게 변함이 없으세요? 어쩜 그렇게 좋아하는 거 한결같으세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데살로니가 5장 10절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 때문에 구원을 주셨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구원 받아라, 죽으면 천국 가라가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민 교회가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자서전이 책에 나왔어요. 그 책을 읽어가면서 이 구절이 있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있잖아요. 믿음 좋기로 유명한 링컨 다음의 대통령이에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갑자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불렀대요. 내 친구 빌리를 불러달라. 목사님이 허겁지겁 도착하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들마저 다, 모든 이들 다 물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빌리, 나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나 지금 죽는 것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앞에서 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들려주시고 복음을 시인하게 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임종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많을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힘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죄에서 놓임을 받습니다. 마귀에게서 놓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냥 알고만 듣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핍박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가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님. 나 주님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구원이 없으니까 핍박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다가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소홀히 여기면.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 있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핍박이 와도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려움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사실까봐 너무 바빠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되지 그러실까봐.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만난 거 압니다. 그 은혜가 정말 큰 거 압니다. 그 예수님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다시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접 기도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한 절 한 절씩 저와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죄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평생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